이 시간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주일을 시작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한 신자가 무엇을 기대하며 무엇을 우리의 소망의 중심에 두고 살아야 될 것인지를 저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귀한 말씀의 참된 의미들을 저희가 깊이 깨닫고 여전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으나 이 말씀의 얻담을 아는 지식과 또 말씀이 제시하는 소망 안에서 우리의 남은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삶이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 이런 고통과 어려움의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이 모든 부조리한 삶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고통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되고 게임은 끝이 나지요. 문제는 그럴 수 없다라는 사실이지요. 새해를 맞이한 지가 6일이 지나고 제 7일째 첫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작년에 겪으셨던 문제와 또한 습관적인 죄들로부터 여러분들이 벗어나였습니까? 새해가 시작되면 그야말로 항상 행복과 즐거움과 기쁨의 정서만 우리 가운데 있나요? 그렇지 않지요. 삶이 너무 어렵고 힘들면 술을 마시기도 하고 아니면 그 어려운 현실을 간과하기 위해서 깊은 잠 속에 빠져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깨어나면 현실의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상 알고 있습니다. 신자라고 해서 예외일 수 없는 것이죠. 특별히 신자는 보편적인 인류가 아담 안에 타락한 인류가 겪는 보편적인 고통과 어려움만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신자는 영적인 생명을 갖고 있음으로 인한 고통과 어려움이라는 문제를 또 겪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구원받은 신자 맞는가? 라고 하는 의심과 끊임없이 씨름하는 문제에서부터 우리 육신 안에 잔존하고 있는 죄의 세력과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이런 문제들까지 우리는 겪으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내야만 되는 것이죠. 이런 고통과 어려움은 영혼이 정화되면 정화될수록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성화에 대한 열망이 크면 클수록 이런 문제에 훨씬 더 많이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전쟁 중에 있다면 당장 종전이 되면 해결이 되고 또 남의 나라에 압제해 있다면 그 나라로부터 벗어나게 되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우리 남북한의 분열 문제도 마찬가지죠. 내일이라도 당장 통일이 되면 모든 상처 아픔은 한순간에 통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문제는 그렇지 않고 해가 지났지만 날이 밝겠지만 여전히 문제는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이겨나가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25절 마지막 절을 보시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는 말씀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사실 참음으로 기다리라,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언뜻 보면 고통과 어려움의 현실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주는 매우 가혹한 해결책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그저 참으라, 참고 기다리라,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속 깊이 와닿지 않지요. 신비주의와 은사주의 그리고 기복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뭐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로또 당첨이 되었다든지 아니면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에서 내가 통성기도 하고 금식기도 했더니 그 모든 문제로부터 다 내가 벗어났다든지 뭐 등등 이런 실제적인 체험들을 그 증거로 제시합니다. 그렇다면 개혁주의 신앙을 견지하는 우리들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개혁주의 신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객관적인 구원의 경륜에 대한 이해의 수준은 매우 깊고 넓습니다. 그리고 대개 다 그렇진 않지만 신비주의적이고 기복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보다 신앙의 인격도 보편적으로는 훨씬 더 훌륭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구원을 확증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는 눈에 띌 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한번 제시해보라 라는 이런 요구 앞에는 우리가 때로 주눅이 들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간구하며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토록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혹은 기복주의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그렇게 원하기만 하면 그 원하는 바를 그렇게 잘들 해나가는데 나는 그토록 간구하고 기도하고 사모해도 내가 간구하는 바를 이루어내지 못하는 이런 현실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가 과연 네가 구원받은 백성이냐 한번 증거를 내어보라 라고 말할 때 우리가 정말 내어놓을 그런 증거가 너무 빈약하다는 사실 앞에 때로 주눅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처럼 여전한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자들이 어떻게 이런 상황을 헤쳐나가야 될 것인가, 어떤 자세와 태도로 이런 상황을 이어가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신자랄지라도 절대로 고난을 통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자가 당하는 고난, 그거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그렇게 말했죠. 불로 연단하는 듯한 그런 시험이 너에게 닥쳐올 때 그거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본문 18절을 보시면 현재 고난이라는 말이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다라는 표현도 나타나고 있고 22절에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처럼 고통을 겪는 존재는 피조물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23절을 보시면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피조세계는 말할 것도 없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는 우리까지도 왜 우리는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탄식해야만 되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이유가 뭐죠? 첫째는 첫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 피조세계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뉴스를 들으셔서 아시고 계시는 바대로 지금 미국 동부나 또 프랑스 지역, 서부 유럽 이쪽에 한파가 닥쳐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지진으로, 때로는 해일을 통해서 많은 인명이 죽고 다치기도 합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거지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타락,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 자연 악은 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을만 하면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 피조 세계가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가? 이것을 가리켜 사도 바울은 피조계가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피조계가 허무한 데 굴복한다. 그리고 썩어짐의 종노로 산다라는 표현도 함께 사용했지요. 왜 피조계가 허무한 데 굴복하게 되었고 왜 이 피조세계가 썩어짐의 종노로 사게 되었는가? 과연 누구 잘못 때문인가?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이처럼 피조계가 허무한 데 굴복하게 되고 썩어짐의 종노로 사게 된 것은 피조계 자체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세계가 이처럼 몸살을 앓게 된 것은 그리고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짐승을 비롯한 이 온 우주 만물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은 피조물 자체가 원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다름 아니라 아담 안에 타락했기 때문이죠.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통치자로 세움받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이 땅이 저주받았기 때문에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장의 내용을 통해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만 저주받지 않고 아담과 하와, 즉 인류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인 피조 세계까지 저주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가고 세월이 바뀌어도 여전한 고통과 어림을 겪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적인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에서 큰 흐름 안에서는 이런 상관이 있기 때문에 신자가 고통과 어림을 겪는 것을 근데 절대로 이상하기 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인간의 삶의 터전인 이 땅과 모든 피조세계가 이처럼 허무한데 굴복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허무한데 굴복하게 되었다라고 말할 때 이 허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죠? 전도서에 의하면 허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는 해 아래에서의 삶의 결론이 허무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간이 허무의 정서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타락이기 때문이에요. 타락하기 때문에 항상 허무와 우울의 정서를 우리는 떨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허무는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피조세계가 허무한데 굴복한다고 이야기하는가? 여기서 말하는 허무라고 하는 것은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본래 그 창조물을 창조한 창조의 목적에 도달할 수 없음으로 인해서 생겨난 상태, 좌절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본래 피조물을 만드실 때는 그 피조물을 만드신 의도와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피조물을 만든 의도와 목적에 걸맞는 상태에 이르게 되면 허무의 정서를 경험할 수 없죠. 그런데 그 피조계가 하나님께서 본래 만드신 그 목적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누구 때문이죠? 아담과 하와의 타락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허무한데 굴복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을 만든 그 목적을 알고 그 목적에 걸맞게 그 피조계가 그렇게 그 목적에서 달려가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데 그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좀 더 우리에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다라는 표현만 사용하지 않고 썩어짐의 종노로 단다라는 표현도 함께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허무한데 굴복한다라는 이 말과 썩어짐에 종노릇한다라는 이 표현은 사실은 병행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과 썩어짐에 종노릇하는 이 두 가지를 요약하면 이 피조계 상태는 어떤 상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까? 이 피조물이 본래 목적을 성취하지 못함으로 인한 좌절에 종속되어서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 가운데 있다. 그런 이야기죠. 삶이 왜 고통스럽고 어려운가 하면 바로 이 때문이죠. 부부관계가 왜 어렵습니까? 만약에 부부 둘 다가 중생한 신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본래 부부를 두신 남편과 아내를 두신 의도와 목적에 걸맞게 남편 역할하고 아내 역할하면 그 삶은 행복하고 기쁩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아담 안에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죽음이나 진리병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겠으나 하나님 씨는 영적인 정서 안에서는 적어도 기쁨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지 못하지요? 바로 이런 굴레로부터 헤어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저런 고통과 어려움의 정서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느냐? 그것은 아담의 타락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굴복해 하시는 이, 즉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도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사실 정확하게 번역하면 굴복되었다는 말이에요. 자기가 굴복한 게 아니에요. 굴복하지 않을 수 없는 상 가운데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피조물을 허무한데 굴복시켰는가? 왜 썩어짐에 종로를 하도록 만드셨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피조세계 대리 통치자인 우리 인간의 잘못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죄는 인간이 했고 범죄한 인간 때문에 피조세계가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인간은 피조세계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얼마나 추운지 뉴욕 동부 지역에서 그쪽이 항구잖아요. 상어가 얼어 죽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추위가 그렇게 있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영하 30도 뜨거운 물을 갖다 부어도 그 즉시 얼어버리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물론 그 원인을 자세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대체적으로 볼 때 인간의 타락이 가속화됨으로 인해서 일어난 현상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원받은 신자랄지라도 왜 고통과 어려움을 떨쳐낼 수 없는가? 그 이유가 뭐라고요? 아담 안에 타락한 세상이요.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세상을 허무한데 굴복시켰기 때문이요. 썩어짐의 종노라는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없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과 어려움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고 삶의 환경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이상하게 여기실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는 고통과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가? 또 하나의 이유를 오늘 보면 우리에게 뭐라고 제시하고 있습니까? 신자가 구원을 받았지만 신자가 받은 구원은 소망으로 얻은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구원이 구원의 완전체가 아직 우리 가운데 완전히 주어지지 않고 소망의 형태로 보증금의 형태로 씨앗의 형태로만 주어졌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중산동 저쪽에 현대 아이파크가 지금 지어지고 있죠. 올 8월에 입주인지 잘 모르겠는데 저 아이파크에 들어갈 수 있는 입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입주권을 받아 놓았지만 아직까지 거기에 들어가서 살지는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아파트가 주는 안락함을 증거로는 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경험하지 못하고 있죠. 마치 그처럼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내용이 소망으로 받은 구원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신자는 고통과 어려움의 정서로부터 완전히 떠날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게아더스 보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종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임하여 왔으나 그 종말의 극치인 세상 끝은 아직 임하지 않은 것이다. 종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직 임하여 왔어요. 그런데 종말의 극치인 무엇? 세상 끝. 이 종말이 뭐냐면 마지막 날이거든요. 아직 마지막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고통과 어려움으로부터 완전히 떠날 수 없는 거죠. 무엇보다 신자는 왜 더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다고 제가 설교 초대에 말씀드렸죠? 신자는 성화되는 존재잖아요. 정화되는 존재 아닙니까? 날마다 자기 영혼을 말씀과 기도로 닦는 존재 아닙니까? 성화에 대한 열망은 더 커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죄성의 뿌리 깊음 때문에 훨씬 더 힘들어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을 읽었지만 로마서 7장 바로 그 앞장에는 어떤 탄식이 나타납니까? 자기 육신의 마음속에 있는 죄 잔존 세력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면서 탄식했던 것입니다.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탄식하며 신음하면서 그 마지막 종국의 날을 바라보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두실 때 특별히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피조세계를 저주하실 때 그 저주로부터 영혼이 돌이킬 수 없도록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범죄한 영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도 사실이요, 썩어짐의 종노라는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성경은 동시에 어떤 소망을 보장받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 없이 그냥 영영토록 이런 저주 아래 있도록, 영영토록 허무한데 굴복하도록 만들어 놓지 않고 어떤 소망을 전제로 이런 저주 아래에 처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피조세에게 약속하신 소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지막 날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때 온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노라는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주받은 인생들에게 주신 소망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피조세계 썩어지고 부패하고 파괴되고 망가지고 일그러져 있습니다. 모든 자연 만물도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죠. 시간이 감이 갈수록 피부가 더 탱탱해지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때로 한 몇 년 만에 만났을 때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라는 그 말에 속지 마십시오. 어떻게 늙지 않느냐고, 어떻게 똑같으냐는 그 말에 여러분들 우쭐해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사실은 다 늙어가는 거예요. 사진을 보십시오. 이뿐 아니죠. 도덕윤리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온갖 영적인 부패와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를 저희가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이런 상태가 그냥 마냥 계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시는 바로 그날, 그 마지막 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모든 부패와 죽음과 저주로부터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믿습니까? 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 사실을 소망의 내용으로 삼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들뿐 아니라 인간으로 인해 가지고 썩어짐에 종노릇했던 이 피조 세계도 부패와 죽음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게 될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리에 그들도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을 가리켜 새 하늘과 새 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문제는 이것은 미래에 있을, 앞으로 있을 일이고, 아담이 범죄한 이래 지금까지 부패와 죽음과 저주 아래서 모두가 함께 탄식하며 고통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에게 이것이 지금 어렵습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죠. 처음 익은 열매를 갖고 있습니다. 맛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신음하며 탄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분과 연합되어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는 자가 되었지만, 그러나 육체의 연약함과 육체 안에 남아있는 죄성은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고, 여전히 죽음의 세력은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현재 신자가 처한 상태가 이런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은 질문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신자에게 나은 게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쁨과 생명이 주어졌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신자가 죄로 인해서 저주와 심판 가운데 탄식하며 신음하며 고통을 당한다고 하면 과연 이게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있느냐라는 의심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가 영광도 받고 고난도 받는다면 이게 서로 다 상세가 돼가지고 사실은 뭐 돈돈 되는 게 아니냐, 다 똑같은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신자를 포함한 모든 피조물이 부패와 죽음의 저주 아래서 신음하며 고통당하고 있는 이 상태를 가리켜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아이 낳는 여인이 겪는 해산의 고통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선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하면 지금 피조 세계가 겪고 있는 고통은, 심판으로 인해서 겪고 있는 이 고통은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만큼 우선은 극심한 고통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아이를 한번 낳아본 여인, 아이를 낳은 지 하루 이틀 지난 여인에게 한번 가보세요. 그분에게 찾아가서 아이 낳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면 다시는 낳지 않겠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을 누구도 겪는다는 것입니까? 피조 세계만이 아니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런 고통으로도 완전히 떠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거 다 차치하고 고통만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도대체 신자가 믿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신자가 겪는 이 고통이라는 것은 매우 극심한 고통이긴 하지만 이 고통을 해산의 고통에 비유한 것처럼 그냥 영원한 절망으로 계속 점철되는 고통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을 가리켜 사도 바울이 23절에서 우리가 속으로 탄식하고 신음하되 아들로 삼으시는 그때를 기다리고 바라는 가운데 신음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깐의 고통이 지나가면 그 후에 영광 중에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날 때가 우리에게 도래할 것이라는 말씀이죠. 이런 기대와 소망 가운데 겪는 고통이 바로 신자가 겪는 고통인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어떻게 되죠? 산모가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서 모진 상고를 다 한순간에 잊어버리는 것처럼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기쁨과 감격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억조차 못하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는 기억이 안 나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소망 중에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한 거죠. 24절에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원을 우리가 얻었죠?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고 그 구원의 결과로 이미 새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새 생명을 누리고 있는 이런 사실로 인한 증거들이 있어야 될 것인데 그 증거들이 무엇입니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신비주의 혹은 기복주의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증거로 들어야 됩니까? 불치의 병에서 고침받았다든지 아니면 극심한 가난의 상태에서 벗어났다든지 아니면 내가 올해는 선 11조 적어도 월 수입 1,000만 원에서 이미 100만 원을 선 11조를 하는 이 1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실제로 1,000만 원 소득을 갖게 되었다. 뭐 이런 간증을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증거들을 우리가 들이댈 수 있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임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드러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증거들이 있습니까? 성경은 이런 부분에서 뭐라고 말하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그 앞에 내용을 의식하지 않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표현을 사용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갖고 있는 신자가 드러내는 성령의 구체적 증거가 무엇입니까? 어디에 나타나고 있죠? 어디에 나타납니까? 예. 8장 11절 보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 그래요? 너희 죽을 몸을 살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런 자들은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이 자녀라고 17절에서 언급을 했고 자녀는 상속자요 그리스도 함께한 상속자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해놓고 오늘 본문을 말한 거죠. 따라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라고 말할 때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구체적 증거가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니라 어떤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이 깨어져 나가는 것이요 육신이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앞서도 제가 언급했잖아요. 왜 이 피조세계가 허무한 데 굴복하게 되었고 또 썩어짐에 종노릇하게 되었습니까? 아담의 타락 때문이죠. 인간의 죄 때문이잖아요. 죄로 인해서 이런 고통,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새로워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미 상속받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종말이 들어왔지만 아직은 마지막 날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비록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런 신자 안에 일어나는 성령의 구체적 증거가 무엇인가? 그것은 죄 죽임의 역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로또가 당첨이 돼가지고 1억 천금을 한 손에 거머쥐었다는 이야기나 아니면 어떻게 했더니 사업이 잘 되어서 떵떡거리며 살게 되었다는 그런 말에 여러분들 현혹당하지 마시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70인의 전도대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치고 그래서 용기 백배해서 돌아왔지요. 그러면서 자신이 행했던 사역을 쫙 소개했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으로 기뻐하라 그랬죠? 그거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이런저런 역사들, 뭐 병고침, 그 다음에 획기적인 어떤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이 있느냐 있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기본적으로 성경은 성령의 열매를 받은 우리도 이런 고통과 어려움 때문에 탄식하며 신음하며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얻은 구원의 형태는 소망으로 얻은 구원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전한 구원의 결과를 손에 들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허무한 데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노라는 이 피조 세계 안에서 겪는 모든 실존적 고통과 어려움은 우리는 다 겪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탄식하고 신음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처럼 진정한 종말, 참된 구원의 날을 바라보면서 신음하며 탄식하는 것을 절대로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탄식은 현실에서 겪는 고통과 어려움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탄식은 단순히 고통과 어려움의 표현만이 아니에요. 내 너무 어렵고 힘들다. 그래서 신음하며 고통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탄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현실에서 겪는 고통으로 인한 소극적 표현이 아니라 어떤 탄식이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기 때문에 그 완전한 열매를 다 갖고 싶어하는 이 적극적 욕심으로 인한 탄식이라고 말이죠.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고 누리고 싶어하는 이런 열망으로 인한 탄식, 이 탄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 전체를 갖고 싶어 하지요. 그리고 그 사람 자신 안으로 들어가고 싶지요. 그 사람 자신을 나에게 다 흡수하고 싶습니다. 물론 그럴 수 없지만 마치 그런 것처럼 진정한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완전하고 철저하게 소유하고 누리고자 하는 열망이 있게 되는데 열망이 큰 반면에 삶의 현실은 그렇지 못함으로 인해서 탄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탄식을 우리는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신자들까지 속으로 탄식하면서 끝까지 소망과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기도의 손을 펼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드신 사람들은 기도하러 나오십시오. 우리의 소망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이 소망의 내용을 근거로 오늘의 현실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달라고 부르짖으세요. 그게 신자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자를 가리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는 성령을 보증으로 표현했죠. 보증금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처음 익은 열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처음 익은 열매라는 이 말을 가지고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가? 여러분들 가을에서 가을 시기가 접어들면 초가을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전남의 어느 평야 무슨 아주 평야든지 하여튼 김해 평야든지 어느 평야에 첫 이삭이 피면 반드시 뉴스에 나옵니다. 왜 그것을 뉴스에 내지요? 첫 이삭이 폈습니다. 왜 그 뉴스를 냅니까? 그를 기점으로 지금 심겨져 있는 모든 벼들이 다 소출을 내게 될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과정의 출발일 뿐만 아니라 마지막을 이어주는 끊어질 수 없는 연결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처음 익은 성령의 열매를 받았다라는 이 말은 이미 시작된 종말론적인 구속사역을 우리는 앞으로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 안에서 우리는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고 이런 신자의 독특한 삶의 특징을 가리켜 우리가 얻은 구원은 소망으로 얻은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완전한 열매를 기다리고 있는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는 그런 상태로 얻은 구원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5절에서 이미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말했죠. 그죠? 그리고 16절에서는 양자의 영인 성령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됨의 완성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유업으로 상속받는 바로 그날 하나님의 자녀됨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으로서는 참으로 이때를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이 어떤 날일지 세계 모두에서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일반적인 물리적인 법칙에 의하면 동쪽에서 보면 반대쪽 서쪽에서는 보지 못하잖아요. 동시에 어떤 사건을 목격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우리가 소망으로 얻은 구원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소망과 구원은요 동료입니다. 동료. 소망과 구원은 늘 함께합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냐? 소망의 끈을 분명히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인내하고 견디는 사람입니다. 이런 상관도 있기 때문에 성경은 신자에게 참음으로 기다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런 사실을 배경으로 우리에게 참음으로 기다리라.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너희가 도대체 무엇을 기다리느냐? 삶의 종국은 끝이다.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자. 부활이 없으면 무엇이 최선이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게 최선이에요.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맞는 말이에요. 젊었을 때 많이 놀러 가셔야 돼요. 가진 것 가지고 여러분들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거 왜 보관해 놓고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뭘 말합니까? 마지막 날이 있다. 마치 잠에서 깨어나면 이 생에서 삶이 꿈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그런 부활의 아침이 우리에게 도래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자의 삶은 오늘 살다가 내일 죽어 없어질지 모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되는 생명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생명의 성격이 바로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썩어짐의 종노릇에서는 안 되고 더 이상 허무한데 굴복해서는 안 되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휘둘려서는 안 되고 주인으로서 주체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받아 누리게 될 그 영광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앞으로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영광과 오늘의 현재 고난을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고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의도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성도님들의 삶을 가만 바라보면 삶이 많이들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요즘의 삶이 그렇잖아요. 이런저런 질병에 시달리는 분들도 계시고 또 취직 준비를 했지만 취직이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고 또 이직이 될 줄 알았는데 불러주는 회사는 없고 시간에 감이 갈수록 인간관계는 꼬이고 또 믿지 않는 남편은 여전히 믿지 않는 상태로 여전히 그 완악함을 여전히 견제하고 있고 이런저런 문제 가운데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도 우리가 무엇이라고 위로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좀 지나면 나아지리라. 이것은 거짓된 위로예요. 이런 위로는 가혹한 위로입니다. 왜 가혹한 위로지요? 조그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거짓말이나 사실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정말 우리의 삶의 근거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바로 이 내용을 가지고 하루하루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예상컨대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을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불치병이 병에 걸려서 올해 혹시 병원으로에 갔는데 혹시 당신 몇 개월 못 삽니다라는 말을 혹시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혹 우리 가운데 교통사고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어떤 일이 날지 우리는 알 수 없다 그 말이죠. 이런 험악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로서 구속받은 신자이긴 하지만 때로 자연악이 가져다주는 그 고통과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우리로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우리의 삶의 근거와 토대와 소망의 내용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바로 이 내용을 우리의 삶의 근거와 토대로 삼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도서 기자는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고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개인의 인생도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마지막 종착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은 어떤 마지막이죠? 우리가 달려가는 마지막 종착점은 어떤 지점입니까? 만물이 전적으로 새로워지는 질서를 따라 이루어지는 영원한 상태, 이게 바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마지막 종착점이에요. 더 이상 변화와 성숙과 발전이 필요 없는 가장 완벽한 상태, 바로 이 상태로 우리는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이 날을 가르켜 구약은 훗날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신약에서는 마지막 날 혹 마지막 때라고 말하기도 하고 히브리서 1장 2절에서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라고 번역했지만 날들의 뒷부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모든 날들의 마지막 날, 그 마지막 날은 어떤 날이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로서의 어떤 마지막 날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더 이상 변화와 성숙과 발전의 필요는 완벽한 안식과 샬롬의 상태로서의 영혼, 이게 바로 우리가 진입하게 될 영생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날이 우리에게 도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의문이 생기신다면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시면 그 의문은 일시에 해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우주 만물을 며칠 만에 만드셨습니까? 6일 동안 창조하셨죠. 그 다음에 제7일째 안식일을 구분해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거죠? 창조의 정점은 안식이다. 그리고 더 이상 손댈 필요가 없는 완벽한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고장난 세상을 고치지 못한 채 그냥 폐기 처분하고 내팽개 처진 상태로 그냥 지속되도록 만들어 놓겠는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허무한데 종노라는 이 세상, 썩어짐에 종노라고 있는 이런 상태를 그냥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뭐지요? 여러분들 에베소서 2장에서 뭐라고 해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포에마. 우리가 그가 만드신 바라고 말하죠, 그죠?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작품을 포기할 수 없는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 작품을 반드시 완성시키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고장난 우주와 세상을 그냥 두고 보시겠는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 병자를 고치신 다음 네가 온전케 되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런 말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죄 많은 세상 안에서 믿음으로 참아 기다리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생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 이런저런 고통과 어려움으로 외적인 물리적인 고통과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 이런 고통과 괴로움을 겪으면 되는 마음과 정서 안에서 겪는 고통과 어려움이 얼마나 더 큰 어려움인지요. 세상보다 더 큰 무게로 우리의 영혼을 억누를 때 우리는 때로 어찌할 수 없어서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정한 구원은 소망으로 주신 구원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기까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쉬는 마음에 탄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당하는 현실의 고통을 이상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기다리게 하시고 또한 이런 탄식이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으로 인한 탄식만이 아니라 좀 더 하나님 그분을 누리고 싶고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을 누리고 싶어하는 적극적인 소원에서 나온 그런 탄식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그저 죽겠다라고 그렇게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만 토로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게 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용기 있게 믿음으로 참아 견딜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권속들이 되어서 주께서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주님과 함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